XR 평등과 비교 비용 1편 연습 네 교환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단 37 저자의 주목적은 평등의 관념과 사고법 사이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평등설 이 부등호 표시죠. 이게 자원평등설이 자유지상주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 기곡을 참조했는데 여기서 위 기곡을이라는 것은 로직의 이론에 대한 비판의 강의를 실은 뭐죠? 그게 소유권 이전 소유권 확정에서 자유와 평등의 양면 최초 소유와 이전 이론 비판 이게 기고 게시판에서 찾아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킨도 참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번 컷앤 페이스트 하기에는 저자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더 낫다는 걸 전제하고 문단 38 저자의 논의는 경제학적 해석의 옹호자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우에 경제 원리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평등주의적 정당화는 그들이 주장하는 많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기 때문이다. 2편 준호선인데 여기서 준호선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평등주의적 의무를 재산권 경계 긋기, 즉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장 모방적 규칙이 유용한 실천적 구체화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이제 설명하려는 편이 이 편입니다. 문단 39 스포즈 나는 트럼펫 연주를 하는데 아파트 앞의 아파트에 사는 사는 너는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비교 비용의 문제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각자 수학 공부를 얼마나 가치롭게 생각하느냐, 트럼펫 연주를 얼마나 가치롭게 생각하느냐 해서 각각의 기획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기획이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그 기회 비용이 서로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기회 비용이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이 시장 모방적 규칙의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이 더킨 논의입니다. 문단 40. 사적 책임 이론은 왜 비교 비용이 이 경우 고려되는가를 설명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427페이지 문단 40에 보면은 이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구체적 권리는 우리 사이에 아직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서 자원평등설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우리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정상 트럼펫과 수학 공부의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배분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트럼펫을 불므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통과 트럼펫을 불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가 받는 고통 요거를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트럼펫을 불기 위해서는 이만큼 낼 용의가 있다. 나는 너의 트럼펫 소리를 듣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만큼 돈을 내겠다. 로 이렇게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을 이제 금전적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좋은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 어떤 선호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의 포괄적 교리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금전 비용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 교환해 보면은 비교 비용을 행복이나 만족, 복리 차원에서 측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문단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행복이나 복리, 만족 차원에서 측정하게 되면은 결국 복리평등설, 뭐 실질적 평등설로 가게 될 것이고, 이 실질적 평등설이나 복리평등설은 우리가 말한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구별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 논의는 지금 이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구별에 적합한, 그래서 우리의 사고법이나 사고법에 대한 선례에 부합하는 법 해석 이론으로서 적절한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작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다면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역시 금전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고 싶니? 나는 얼마나 그 트럼펫을 듣기 싫니? 이렇게 그런 쾌락이나 불쾌로 측정하지 말고 금전으로 측정하자.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평등을 도모하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 되겠다. 문단 40일에 불쾌가 아니라 그것으로 각자의 계획에 대하여 가하는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428페이지 두 번째 줄적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불 의사 금전을 비교하는 것이다. 문단 42, if를 그런데 앞에 쓰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은, 429페이지 문단 42의 끝 쪽에 가서, 만약 해서 429페이지 첫 번째, 만약 해서 그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원평등설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 전체에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다른 사람들 모두가 전체적으로 나의 연주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를 가진 금액과 내가 트럼펫 연주를 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를 가진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 결국 앞에서 말한 시장 모방적 규칙의 어떤 방식인데, 여기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은 앞에서 공리주의적 농구에 의해서 시장 모방적 규칙을 적용해 버리면 어떻게 도킨이 법 철학책을 내느냐 마느냐, 이것 자체도 모두 시장 모방적 규칙의 적용 대상이었죠. 그렇지만 자원평등설이라는 평등관념에 따라서 추상적 평등주의적 원칙을 구현하고, 그것을 공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다시 사적 책임으로 이월하는 그러한 논리를 따라서, 사적 책임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케이스 1과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경계를 걷는 케이스 2의 경우로 나누어서, 케이스 2의 경우에만 시장 모방적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워킨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법의 제국책을 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트럼펫을 부느냐 수학 공부를 하느냐와 같이 추상적 권리가 충돌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만 시장 모방적 규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트럼펫과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 적용하면은 실천적 구체화의 최선의 어떤 방편의 한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근데 이것이 모든 점을 사적 책임에 이월되는 그런 재산권의 경계 걷기의 문제를 시장 모방적 규칙들이 모두 커버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3편 수정에 나와 있습니다. 문단 43. 여기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 Question.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 예를 들어서 저기 중증 장애자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중증 장애자인데, 우리가 도킨의 자유주의적 평등과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에서 검토한 자원평등론에 의하면, 중증 장애자는 그러한 장애 상태에 빠졌을 때낼수 있는 비용과 관계없이 자원이 평등하였을 가상적인 보험 설계 상황에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장하였다는 범위 내에 드는 어떤 이동 장치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보장받는 것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지 시장 모방적 규칙에 의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 모방적 규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중증 장애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산업재 우리가 맨 강의 모두에서 예를 들었던 산업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생산성이 매우 뛰어난 그래서 안정장치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생산성은 매우 뛰어나서 돌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조작하던 노동자가 다쳤다고 합시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경우에 그 공작물에 의해서 노동자를 해치고 싶은 고의는 전혀 없겠죠. 오히려 그 사용자의 마음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사용자인 구공주는 이 중증 장애자가 된이 케이스의 경우에 케이스의 경우에 안전장치를 하느냐 마느냐와 관련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중증장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매우 적죠. 그런데 사용자는 중증장애자를 몇명 내면서도 그걸 그냥 돌리는 게더 낫단 말이죠. 그걸 그냥 돌려서 중증장애자 교섭해 가지고 그 비용을 사후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시장 모방적 규칙에 의해서는 나오는데 자원평등설에 의하면은 그러한 경우에 안전장치를 하는 것까지도 보험 보장 범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안전장치를 하는 쪽을 그 가설적 보험 체계의 사람들은 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장 모방적 규칙을 온전하게 적용했을 때와 분명히 다른 결론을 내비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분명히 응당 적용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다른, 시장 모방적 규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아야 할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Answer 1이라고 돼 있죠. Answer 1. 페이지 430페이지에 그렇지만 430페이지에 세 번째 줄 그렇지만 나의 행동이 부터가 뭐냐면은 1대1 배분의 문제에서는 시장 모방적 규칙보다는 다른 규칙이 더 적절한 것이 되게끔 하는 중요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마르티아 센의 그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를 논하면서 그 인도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하인 한 명을 해고해야 될 처지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해고해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 특별한 정보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제비뽑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인을 추가로 채용할 때도 A집은 노모가 있어서 노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지 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이 시장 모방적 규칙과 같은 매우 추상적인 금전 비교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부당할 경우가 있겠죠. 반면에 CF 교환에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는 비교 비용이 올바른 기준을 제공한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430페이지 문단 43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문단 44에 또 answer 2,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경우는 무엇인가에 대한 또 대답 2번은 또 만약 우리가 정말 이웃사이라면 금전 비교에서 트럼펫과 수학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특정의 결정은 우리가 각자 내리는 일련의 연속된 결정들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 그 도덕적 장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친구 사이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친구가 뭐 해달라 하면은 뭐 각자 그 친구는 불쾌를 느끼고 친구는 쾌를 느끼는데 이게 그거 하나만 떼어내고 봐서 금전 지불하려는 어떤 금전을 비교함으로써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부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번엔 네가 봐줬으니 이번엔 내가 봐주지 하는 그런 걸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시장 모방적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단 45 다음 결론에 동그라미 치시고 금전적 손해 비교의 원리를 따라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나의 구체적 원리를 행사하는 것이 동그라미 1, 나와 특별한 지속적 관계가 없고, 거기다가 문단 4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 그에 대하여 중요한 특별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거기는 문단 43이죠. 문단 43. 다른 사람의 추상적 권리의 행사와 충돌할 것임을 인지하는 때이다. 요 때에는 시장 모방적 규칙이 적절하다. 실천적 구체화로서 적절하다. 교환에도 정리가 잘돼 있고, 문단 46.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 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제가 케이스를 잘못 거기 설명하고 아니고 추가 수정의 경우에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저기 뭐지? 정보의 문제에서 EX를 적는 페이지 429의 네가 중증 장애자라는 것, 그래서 사회적 자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1대1 배분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정보의 문제죠. 그래서 아까 뭐 노모가 있다느니 하는 그 문제고, 제가 아까 그 산업재해 설명한 것은 문단 46의 추가 수정할 때 설명해야 될 내용을 미리 설명해 버린 것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강의가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도 고프고, 아까 2시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6시 20분이라서 녹음하시는 분이나 저나 비몽사몽 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다른 훨씬 더 중요한 방식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그라미 치시고,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를 쭉 읽어보시고 제가 교환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환으로 넘어와서 5페이지, 교환 5페이지. 사전적 평등, 가설적 보험 체계로 보장될 수준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수정. 예를 들어서 뭐 재능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또는 뭐 심각한 어떤 장애라든지 사고, 심각한 불운, 이런 것들은 보험 시장이 현실에 설립되어 있지 않죠. 설립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가상적으로 설립된 것처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진 채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필요할 때는 구매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사람들이 평등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구매할 보험에 의해서 보험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것은 어쩌든지 자원의 평등 관념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할 어떤 권리의 차원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 모방적 규칙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모방적 규칙에 의하면은 치료를 받을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지 마라. 그리고 뭐 재능이 없어서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라. 뭐 이런 것들을 명하겠지만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에서 올바른 자원 평등 상태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가 되는 기준선 체계인 자유권을 보장. 뭐 독립의 원칙 같은 거죠. 독립의 원칙. 즉, 다른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기회비용이 부당하게 커지는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영화감독, 백인이 영화감독이 되는 기회비용을 백이라고 하였으면은 흑인이 되는 기회비용도 백이라고 해야지 다른 사람이 흑인에게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흑인이 영화감독이 되는 기회비용은 300이다. 그러니까 너는 200을 더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서는 영화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독립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자유의 기준선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자원의 평등,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에서 자원의 올바른 평등으로 엉뚱한 다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독립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 법의 제국에는 정확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제가 좀 더, 체계화해서 정리한 것이고, 읽어보시면, 예컨대에서 내 아이의 생사를 내 아이의 생사가 많은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에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해도 시장 모방적 규칙에 따라서 구급차에게 소리를 내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에 소리를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러한 불법 행위 법 규정을 가지거나 그렇게 해석하여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권리의 차원이고 사전적 평등에 의해서 보장될 수준이야. 그 구급차를 타고 가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삐뽀 삐뽀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은 가설적 보험 체계에서 보장될 어떤 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그 433페이지에 그 내가 흑인이고 나의 이웃들은 나를 단순히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뜰에서 낙엽을 태우지 못하도록 그냥 흑인이 빈둥빈둥 뜰에서 낙엽 태우는 그 꼴이 보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보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낙엽을 태우는 자유를 불법행위로서 규정하고 불법행위로서 규정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지불 의사만 있으면 시장 모방적 규칙에 따르면 흑인은 뜰에서 낙엽을 태워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면은 시장 모방적 규칙에 의하면은 부를 극대화하는 규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흑인에게 보상을 안 줘도 안 줘도 그렇게 그거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은 흑인은 낙엽을 태우는 그 자신의 그 금전적 가치보다 다른 이웃들이 얻는 금전적 가치가 큰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독립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성애 커플이 데이트를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보기 싫어서 이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10원씩 낼 용의가 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모방적 규칙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부당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즉, 독립의 원칙, 편견에 의해서 나의 기회비용이, 부당하게 과장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 모방적 규칙은 전략의 문제이다. 아까 말한, 문단 45의 결론. 문단 45의 결론, 즉, 나와 특별한 지속적인 관계가 없고, 중요한 특별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추상적 권리의 행사와 충돌하는 경우이며, 문단 46, 사전적 평등으로 보장된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또한 서로맞자 이 독립의 원칙과 같은 기준선 체계를 침해하지 않을 때, 그때의 시장 모방적 규칙은 적절한 실천적 구체화가 되고, 그 후순위라는 거죠, 결국. 법 해석의 검토 과정에서, 법의 해석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후순위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검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편 실천적 구체화, 뭐 문단 47 같은 이야기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7절 사인과 공적기구 435페이지고 문단 48뭐 이때까지 우리가 평등주의적 정당화를 쭉 논의해 왔죠. 여기서 장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게 교안을 보시면 문단 48에 소로마자 1 평등주의적 정당화는 이 사고법에 대한 해석 이론으로서 훨씬 더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정당화와 결부된 부극대화 논리, 그런 어떤 법의 경제학적 해석 방식, 그거보다 훨씬 성공적이다. 왜 성공적이냐? 첫 번째 이유는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구별과 일치한다. 이게 참 훌륭하다. 문단 49. 두 번째로 평등주의적 논거는 시장 모방의 범위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그래서 도킨이 책 내는 거에 관해서는 시장 모방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또이 앰뷸런스 가는 데에서도 적용하지 않고 흑인이 나뭇잎을 태우는 것과 관련한 어떤 경제적 이득과 관련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또 1대1 배분의 문제, 특별한 정보가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 또는 도덕적 장부의 한 항목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그런 문제에서도 또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CF 공리주의적 논거는 일단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입법과 사법 모두를 일률적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념을 제공한다. 의회는 가능하다면 언제나 시장거래가 세울 그러한 법적 권리만을 창출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공적 책임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사적 책임으로 이월시켜서 모든 시장거래, 사적거래, 사적 선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을 경쟁적으로 사적 선택의 영역과 같은 차원에 놓아두게 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 자체는 확정된 경계를 두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자율성을 질식시킨다거나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그런 결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평등 논거는 문단 46의 소로마제 1, 2의 이유로 인해서 입법부 즉 의인화된 공동체는 사인들이 갖지 않는 책임을 가지며 사인들이 갖지 못하는 수단과 전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장 모방 규칙이 근본적인 이론적 원리가 될 필요가 없고 또한 의인화된 공동체의 그 원리를 구현하는 입법의 방식으로 입법부가 그런 원리를 채택한다면 통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사법부 또한 그러한 원리를 채택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법부는 공리주의적 논구와 결합된 시장 모방적 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야 할 대상을 구별하여 사고법의 경우에만 추상적 권리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구별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문단 50 넘어와서 그래서 평등주의적 해석을 지지하는 우리의 논거는 바로 이 구별에서 시작했다. 국가는 동등자 대우 이념을 더잘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산권에 관한 규칙들을 항상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근본적으로 변경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자체야 어떻게 규정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배분이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다. 교습을 하든 혹은 교습이 이루어진 것처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어떤 그런 그 기준만 가지고 재산권 체계를 분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분배하는 그런 법 해석 이론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문단 51. 그래서 정책과 원리는 구별된다. 원리의 문제에 대한 일정한 답의 토대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비로소 정책의 문제로서 시장 모방적 규칙이 도입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적 재산권 문제, 뭐 법률 정보라든지 약의 특허라든지 뭐 각종 이제 뭐 발가락 삽입부가 5개인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책의 비영리적 사용 인용에 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을 때 A 논거 즉 공리주의적 논거나 부의 극대화 논거와 결합된 시방 모방적 규칙, 의법 해석 이론은 재산권 할당 자체부터 바로 시장 모방적 규칙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코즈 정리의 연습에 의해서 거래 비용이 0인 경우부터 먼저 연습하고 나서, 그래서 그 거래 비용이 0인 경우, 가장 가까운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0인 경우를 연습하고, 그리고 사회적 편익이 비용에 비해서 가장 극대화되는,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냥 단지 그 기준으로 재산권을 할당하는, 그런 논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리주의적 논거는. 그래서 뭐, 특허 제도를 보면은, 법경제학 책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특허 제도는 직접 생산 활동에 대해서 유인이 되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허 제도가 유도하는 발명은 사회적 한계 수익이 우하향하게 된다. 그래서 특허를 100년 준다 그래서 발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명이 100개 더 되는 100배로 더 되는 건 아니죠. 1년 줄 때보다 뭐한 30배 더 발명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최적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고, 중요한 발명과 덜 중요한 발명, 어려운 발명과 단순한 발명을 구별할 기간을 차별화할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고려 사항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련된 재산권을 할당하게 되고, 우리가 살펴봤던 자원의 평등론, 평등주의적 농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사전적 평등론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보장보험의 보장 범위로서 확립되는 권리들의 문제, 그리고 기준선 체계의 문제들은 다루지 않게 되는 결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비농구는 평등주의적 해석에 부합하는 재산권 경계 극기 이후에 시장 모방적 규칙을 적용하게 되어서 사전적 평등, 자유의 기준선 체계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따로 또 설명하자면 얼치매하는 특허권은 애초에 원리로서 그 부분이 배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허의 경우에는 자유지상주의적 관념에 의해서만 정당화할 수 있는 특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생물종의 발견에 대해서 생물종을 발견했는데 그 생물종에 대해서 특허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특허뿐만 아니라 뭐 상호 등록 같은 경우에 이름을 쫙다 열거해 놓고 그 이름에 대해서 아직 쓰지도 않으면서 상호 등록을 해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적 권리 개념에 의해서는 정당화되고 사실상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일도 아니죠. 그 외에 이제 제약과 같은 경우에 에이즈 치료에 필요한 어떤 약품 같은 경우에 시장 지불 가격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향후의 어떤 약품 제약회사가 약품을 개발하는데 유인이 된다는 이유로 높은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특허를 독점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늘린다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만 특허 기관이나 특허 제도 어떤 특허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우선되는 그 생존권이라는 그 권리를 먼저 다루어서 그 생존권이랑 우선되는 권리를 평등주의적 우리의 공적 책임의 의무에 의해서 살펴보았을 때 특허에 관련된 재산권을 경계는 어떻게 꺼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한 이후에야 유인의 문제라든지 부극, 유인의 문제를 다루어서 사실상 기회 비용을 평등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즉, 특허를 낸 사람들만 덤태기를 쓰지 말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뭐 세금을 내서 특허가 난 물품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장 모방적 규칙과 유사한 어떤 규칙을 도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그 이전에, 시장 모방적 규칙은 원리로서 적용되는 것이야. 그 이전에 평등주의적, 의무들이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구별을 전제하고서 먼저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논의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논의의 뼈대를 제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했지만 한번 이 강의를 듣고 교환을 한번 보시고 책을 보시고 다시 교환을 보시면서 이 교환에 빠진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핵심은 시장 모방적 규칙이 부극대화 원리라는 밑도 끝도 없는 이유에 의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물을 정당화한다는 법 해석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원용할 만한 도덕적 책임의 체계가 있으려면 공리주의적 논구와 결합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구별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을 구별을 전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사고법에 관련된 법 해석 이론을 한번 구성해 보려는데 그것이 바로 평등주의적 논구와 결합되어서 시장 모방적 규칙을 몇몇 조건이 부과된 경우에만 실천적 구체화로서 사용하는 그런 법 해석 이론이다. 그법 해석 이론에 따르면은 시장 모방적 규칙이 차지하는 위치는 분명해진다. 그것은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를 다룰 때 방편으로서 도입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녹음하시는 분도 수고했고 저도 힘이 빠지는군요. 이것을 여러분 반복하고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하겠습니다. 1장 다음 주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 많이 읽으시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